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야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죽음을 면케하는 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오늘 읽었던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죽음을 면하는 표를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다음 절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성을 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에서 면하게 하는 표를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안전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방식대로 결속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거죠. 너와 나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짝꿍 거 이렇게 넘어오지 않게 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즘 젊으신 분들도 그런 거 있나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 저희 교회에 제 초등학교 짝꿍이 있거든요. 그 짝꿍과 같이 이렇게 걷던 생각이 나요. 예. 넘어오면 될 거다 막 이러면서. 예. 그게 바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적 인간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쉽게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 그렇죠? 안 만나면 되지. 뭐 연락 끊어버리면 되지. 성을 쌓아버립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잠수 타버려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간관계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냥 성 쌓고 담사하면 되지, 그냥 막으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성 쌓는 겁니다. 벽을 쌓아버려요. 쉬우니까. 뭐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이미 내리고 있어요. 결론은 이미 났어. 그렇죠? 내가 내린 상태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요? 성을 쌓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앞을 떠나 스스로 성을 쌓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로 좀 볼 텐데, 첫째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나의 안전만을 최우선시합니다. 이 모습을 라멕에게서, 가인에게서 볼 수 있는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우리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을 죽였어요. 원래는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돌로 쳐 죽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할 거야.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벌을 내리시죠. 이 정도면 대단히 관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 무겁대요.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받는 벌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무겁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나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되게 가혹합니다. 그렇죠? 아우를 죽였잖아요.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화시켜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받는 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다 힘들어. 피곤해. 본인만 몰라. 엄청나게 상처를 줘. 근데 자기가 상처를 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대. 본인이 조금 상처받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큰 그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게 성을 쌓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그 가인의 6대 손이죠. 근데 가인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라멕까지 갔는데 그 라멕이 이런 시를 씁니다. 그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에 보면은 칼의 노래라고 하죠. 이게 어마무시한 그런 노래죠. 굉장히 잔인한 노래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잔인함, 타락함에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 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이래요. 벌써 타락이 나오죠.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유타주에서 중혼이 허락됐다면서요, 법적으로. 그래서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싶으신 분들 유타주에 가면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예, 법적으로 그렇게 통과됐다고 그럽니다.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라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원리를 깨고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채택한 사람입니다.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아다와 실라요. 아다라고 하는 말은 장신구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말은 짤랑짤랑거리는 소리를 가리키거든요.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감미로운 소리,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멕이 어떤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겉보기에 예쁜 여자, 목소리가 감미로운 여자, 그렇죠? 매력적인 여자,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누가 자주 하던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던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들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멕이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잔인한 말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조금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소년. 요즘에도 미성년자들이 법을 어기게 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량을 좀 감량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소년이에요. 소년. 어린 소년이 나를 조금 상하게 했어요. 때려봤자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물론 진짜 죽이지는 않죠. 뒤에 가서 물고 뜯고 씹고 그냥 험담하고, 그렇죠? 그 험담하는 자리에서는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은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7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위에서 봤던 것처럼.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77배일이로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근데 77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자는 내가 77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77배반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대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사족을 멸하겠다. 배를 끊기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하고 있죠? 아내들에게. 이 분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아내들에게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면서 사랑을 구애하는 거예요? 사랑 노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내들 무릎 꿇쳐놓고 앉아놓고 저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조금만 상처받아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에게는 77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똑바로 하라고 군기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예. 남편들 있잖아요, 남편들. 우리 남편들. 예. 아내들에게 내 말 들어!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 라멕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내 말 들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라멕이에요, 라멕. 예.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 그게 화목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혹해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포악해져 갑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아요. 그게 가인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기 성을 쌓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금자탑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금자탑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자탑이 뭐죠? 금자탑? 쇠 금자에 글자 자자에 탑탑자를 쓴 거죠. 그래서 쇠 금자의 글자를 닮은 탑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보고서 피라미시 한문으로 쇠 금자를 닮았다라고 여겨서 피라미드를 보고 금자탑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후대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보려고 이집트로 갑니다. 어마어마해요. 저도 예전에 2003년도에 갔었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정말 커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직접 가보셔 보신 분들 정말 큽니다. 지금 보더라도 이거 지금이라도 지을 수 있을까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금자탑이라고 하는 말은 후세의 길이 남을 뛰어난 업적을 비유하는 말로 요즘에 사용됩니다. 후대의 길이 남을 업적을 말할 때. 그래서 그 학원 같은 데 보면은 금자탑 이름이 많아요. 금자탑 경찰 뭐 입시학원, 뭐 금자탑 고시학원, 금자탑 재수학원, 금자탑 공무원 뭐 시험 뭐 준비학원 뭐 이런 실제로 예, 검색해보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면 금자탑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면 업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금자탑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가인은 성을 쌓은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붙입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붙였던 적이 여러 군데 있었었죠.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이름을 붙일 때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죄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죄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일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자탑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라멕의 두 아내가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 가축을 치는 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축업의 금자탑을 이룬 겁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문화계의 금자탑을 이룬 거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과학기술 분야에 금자탑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고 금자탑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가인의 후예들의 최후는 결국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후는 라멕의 시에서 봤던 것처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에게는 벌이 77배일이로다라고 하는 잔혹성으로 흘러갑니다. 금자탑을 쌓으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서는 절대로 금자탑을 쌓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보진 않았지만 죽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돌덩어리 쌓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쌓은 게 바로 금자탑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금자탑을 쌓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려요. 그렇죠? 라멕에게는 77배로다. 그렇게 해야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성공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에 환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교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자탑 세웠습니까? 출세하라고 그랬습니까? 청년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지전, 고지를 정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고지를 탈환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를 탈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금자탑을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좁은 길 가고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금자탑 쌓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은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금자탑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향락에 빠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 성을 쌓아놓으면요, 성 안에서만 있게 돼요. 성 밖을 보지 못해요. 그렇죠? 성 밖을 보지 못해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성을 쌓아놓고 성 안에서 그냥 즐겁게 즐기는 겁니다. 안전하다, 좋다,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라고 그랬죠. 성을 쌓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을 보게 되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라고 그래요. 나아마였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뜻은 기분 좋은 또는 노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마 노래하는 가수였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흥청망청 노래 부르는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고 성 밖에는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성 안에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성 안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겁니다. 자기 향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향락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텔레비전과 인터넷이죠. TV와 인터넷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 때는 더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죠? 뭐 넷플릭스가 뭐 엄청나게 그 이용자가 막 늘었다고 그러던데. TV, 집에 안에서 그냥 TV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TV 보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2017년 통계를 보면요.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미국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 4분 TV를 본대요. 5시간 4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인간 수명을 80으로 잡으면요. 16년에 해당됩니다. 16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년이라는 수치는 어떤 거냐면요. 아기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싸지도 않고 뭐 놀지도 않고 TV만 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24시간 16년 동안 계속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TV만 보다가 졸업하는 것과 맞먹는 겁니다. 16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TV와 인터넷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즐기고 있어요.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혼자 즐기는데 뭐.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닐 포스트먼이 쓴 죽도록 즐기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도록 즐기기. 1980년대에 나온 책인데 제목만 들으면 대단히 저속한 책처럼 보이지만 이 책은 사실 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책이에요. 이 책이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미 198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텔레비전의 폐해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미 그 인터넷의 폐해를 아마 예측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나오진 않지만 TV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텔레비전이 모든 사람의 최초의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선생이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버렸다.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는 있을 수 없다.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TV에 빠져서 죽도록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즐기고 있다. 그게 이 책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날 그 문화적 풍조가 황폐화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문화적 풍조가 황폐화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가 감옥이 되는 오웰식입니다. 오웰식.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말하는 빅브라더를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스트립쇼와 같이 저속해지는 헉슬리식이라고 말합니다. 헉슬리식. 헉슬리의 소설인 그 멋진 신세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오웰식과 헉슬리식이 있는데 그 닐 포스트먼이 그 오웰식의 문화보다 헉슬리식의 문화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오웰식 세계는 헉슬리식의 세계보다 알아차리기도 쉽고 저항하기도 쉽다. 주변에서 감옥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모든 주위 환경이 변하기에 쉽게 알아차리고 저항할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즐거움의 파도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를 들려 하겠는가? 진지한 공공담론이 킬킬거리는 농담 속에 함몰되어 버리면 과연 누구에게 언제 그리고 어떤 말투로 불평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죽도록 즐기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하거나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죽도록 즐기며 죽어가고 있대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TV와 인터넷을 전혀 보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도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빠져도 너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 성에서.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더 짜릿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대한 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드라마를 보면서 아, 다음번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세상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에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연예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결혼하느냐, 이혼하느냐, 이 주인공이 내일 죽을 것이냐, 마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좀 관심은 갔죠. 그때뿐이에요. 일주일 동안의 온통 관심은 드라마 다음 편이 어떻게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 술취함은 단순히 술에 취한 것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어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은 향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금자탑에 혈안이 되어 있고 향락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셨는데 그 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고 그래서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돈 많은 부자 부러우세요? 저는 그 부자를 부러워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돈다발에 맞아서 죽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럴 정도로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뭐 부자가 산다라고 하는 큰 집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보면은 아유, 얼마나 힘들까. 이 방에서 저 방에서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부자들이 탄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차, 저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뭐 차가 뭐 굴러가면 되지, 뭐 사고 없이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뭐 전혀 부럽지 않아요. 좋은 차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부자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네, 가끔. 언제냐면요, 비행기 탈 때. 네, 무거운 짐을 들고 끙끙대면서 저 뒤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코노미석으로 향하는데 앞쪽에 넓은 비즈니스석에 사람들이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여기 한번 타봤으면.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도 있다면서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는. 그렇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할까.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살면 얼마나 큰 집에 살겠습니까? 부자가 비행기 타면 얼마나 좋은 비행기 타겠습니까? 목적지는 똑같아요. 같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네, 똑같아요. 좋은 차 타면 얼마나 좋은 차 타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선물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선물에 비하면 빌딩 수십 채가 있더라도, 금덩어리가 뭐 태산처럼 크더라도, 어떤 고급적인 고급스러운 무슨 뭐 자동차나 뭐 비행기나 뭐 주택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크기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크기, 이 선물의 크기, 이 은혜의 크기, 크기를 이해를 하세요?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이해하세요? 한 50% 이해하십니까? 한 10%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아니에요. 예. 우리 죄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크기에 단 1%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0.01%만이라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어떤 언어,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표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가인처럼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처럼 금자탑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향락에 빠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즐기기만 하다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그렇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부터 이런 마음 갖자고. 라멕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멕은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하자고. 나한테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해버릴 거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버릴 거야. 너무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잘못하기만 해. 나 상처 주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해버릴 거야. 너무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꾸만 용서해야 될 일들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될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함도 주시고, 때로는 원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게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자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자꾸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 용서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자기 성 쌓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성을 허물고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 어떤 길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닦는 겁니다. 성을 허물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성 밖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그 사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을 허물고 길을 닦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쌓았던 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 허무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